하나님 말씀 먼저 누가복음 24장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4장 46절부터 49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됐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여러분 사도행전 1장으로 좀 넘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제가 읽겠습니다. 4절, 5절 읽고요. 계속 제가 이어서 또 2장 1절 또 읽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돼서 성령으로 세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2장 1절이요.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혈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14절이요. 베드로가 열한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자, 여러분 뒤에 이제 2장 37절로 넘어가십시다. 자, 37절부터 42절은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어봅시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람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번대 사람 곧 우리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고 권하며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 날의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이 시간은 우리가 오랫도록 그 말해왔던 교회 분립 개척을 구체적으로 하기 위해서 주께서 이렇게 성령과 자신의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구하면서 관련된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합니다. 물론 이제 오늘 말씀 한 번으로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몇 차례에 걸쳐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이 인간적인 뭐 생각이나 잘못된 생각에 의해서가 아니라 전적으로 주께서 이끄시는 것을 따라서 이 같은 일이 있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은 먼저 이제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을 통해서 분립 개척을 위한 성경적인 근거를 이제 상고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말씀을 하기 전에 잠깐 이 같은 말씀과 함께 지금 우리들이 교회 분립 개척을 하려고 한 이런 배경을 조금 먼저 얘기하고 본문으로 좀 들어가려고 합니다. 이제 우리 중에는 최근에 오신 분들도 있고 또 그동안 우리 교회가 말해왔고 준비해 온 것을 이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제법 있고 그동안 이제 이런 내용을 이제 들었어도 그저 교회가 무엇을 하는가 보다라고 정도로 이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고 또 우리가 지금 주께 구하면서 인도 받으려는 것에 대해서 뭐 대충 생각하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교회 분립 개척에 대해서 이게 직접적으로 이제 제가 그걸 직접적으로 말하게 된 것은 코로나가 있기 전이죠. 뭐 결국 한 3, 4년 전쯤에 이제 그런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마음에 품었던 것은 훨씬 전부터였습니다. 저는 이 일찍이 좀 막연하게 목사가 한 교회 공동체를 목양하는 데 있어서 이 목회 역량과 그다음에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렇게 자라면서 사람에게 개척해서 자라면서 성장하면서 어떤 갖는 교회 역동성의 어떤 것이 이게 흐려지고 조직에 의해서 움직여질 수 있는 그런 변화가 온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런 교회 역동성 같은 것을 고려해서 뭐 그게 한 200명 정도이면 또다시 분립을 하는 게 낫지 않나라는 이런 정도의 생각을 막연하게 했습니다. 근데 그런 얘기를 제가 한 게 아니고 어떤 사람들이 하는 걸 제가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얘기를 참 들은 바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정도로 생각하고 개척을 해서 사실 왔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목양을 막상 목회를 하다 보니까 200명이 돼도 이게 충분히 이게 되고 한 300명이 넘을 때까지도 이게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이게 다 충분히 이게 고려가 되고 이게 제가 이게 알고 목양을 하는 그런 정도에 됐다고 제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도 좀 괜찮았고 또 어떤 우리 안에 뭐 교회 성장 과정에서는 이런저런 일들이 다 있기도 했었지만 그래도 이제 그런 중에도 사람들은 계속 와서 변화되는 것을 계속 봤기 때문에 200명이 아니라 계속 시간을 뭐 넘기면서 지내왔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300명이 넘었을 때 필요를 진짜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제가 이제 마음으로 품었습니다. 이제 제가 항상 말을 앞세우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이게 먼저 말을 하고 뭘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충분히 어느 될 때까지 제가 준비를 다 해서 가능성과 할 일들을 다 하고 나서 이제 말을 꺼내는 스타일이어서 뭐 이 계속 마음을 품고 있었습니다. 이제 황재찬 목사가 이제 그때 당시에 한 우리에게 9년쯤 있었을 텐데, 네, 그 전에 한 7년 정도 있었을 때부터 좀 이제 생각이 좀 하기 시작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목사 부격자를 이제 교회 분립 개척을 하는 어느 시점에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면서 좀 생각을 하면서 여차차 조금 이게 하고 있었던 차에 제가 이제 영국 집회 갔다 영국에서 자기 교회 목회자를 좀 두고 좀 우리 교회에 있는 사역자를 좀 보내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제가 황재찬 목사에게 제안을 했고 본인이 기꺼이 가겠다고 해서 보냈죠. 그러는 바람에 이제 다시 공백이 좀 생기게 된 것입니다. 사역자가 다시 준비되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이제 결국은 진행할 수가 없었고 미루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으로부터 이제 그렇게 되면은 거의 한 7년 전쯤에 제가 사실은 구체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던 진행을 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되어서 이제 미루다가 한 350명 정도가 이제 되었을 때 서두를 필요를 다시 크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분립 개척에 대한 말을 제가 이제 공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이제 했었죠. 이게 뭐 금요 말씀 때라든가 이런 때 공적으로 자꾸 했습니다. 우리 중직자들에게도 얘기하고 사역자들한테도 얘기하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목회 역량이 못 미치고 새로운 사람을 우리 공동체 지체들이 서로가 모르고 이렇게 아는 사람들끼리만 움직이는 그러면은 결국 교회가 우리 전체 공동체가 함께 갖는 어떤 역동성, 교회됨 속에서 갖는 생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사실상 조직에 의해서 맡은 부분 일부에 의해서만 움직여지는 뭐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때야말로 이제 필요를 더 크게 느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했을 때 여러분들 중에는 누가 가냐고 막 그러면서 농담을 하고 그래서 제비 뽑기 얘기도 하고 농담을 한 적도 있었죠. 그러나 이제 가장 큰 문제가 분립 개척을 한다는 것 그 자체보다 주께서 역사하시고 이끄시는 것 속에서 이제 일단 회중이 따라야 되잖아요. 이게 뭐 기계적으로 의도적으로 막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제 이쁘게 하는 게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되고 그 가운데서 회중이 감동해야 되고 거기 함께하는 사람들이 생겨나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따를 만한 사람이 또 목회자가 세워져야 된단 말이죠. 이것 때문에 결국은 내 시간을 다시 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역자를 이제 생각을 자꾸 하게 되면서 제가 2~3년은 전부터 이제 결국 이제 운을 빨리 띄운 겁니다. 더 이상 미룰 수가 없었기 때문에 운을 띄우면서 준비하도록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보낸 2~3년인 사이에 우리는 또 더 미룰 수 없는 지하부터 4층까지 모든 공간이 더 이상 수용하지 어려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우리 교회 중직자들 중에는 이렇게 계속 성도들이 계속 오는데 이렇게 더 넓은 공간으로 이동하는 문제도 저한테 말하기도 했습니다만 그건 우리가 처음부터 원했던 바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아니라고 분명히 말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시간을 빨리 제가 늦어둔 2025년이죠. 금년이죠. 네, 금년으로 이렇게 정하고 이제 빨리 이것을 위해서 대비를 하기 위해서 사역자의 공백을 메꾸기 위해서 어떤 대안도 제가 좀 찾고 또 진행하면서 구체적인 진행을 위해 그 사역을 분리개척을 할 목회자에게 사역자에게 마음이 준비되면 이제 진행할 수 있도록 제 마음이 준비되면 저에게 말하도록 이렇게 말하면서 제가 말해달라고 하면서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뜻하지 않은 일이 있어서 좀 더 미루게 됐습니다. 약간 좀 더 미루다가 결국 5월에 최종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 분리개척을 맡을 사역자에게 구체적으로 준비하도록 제가 말하고 본인이 개척할 곳을 정하도록 했습니다. 보통 교회는 뭐 어디 지역이다 누구다 목사가 교회가 결정하는데 저는 그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당사자가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당사자가 마음에 품고 그리고 생각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인에게 개척할 곳을 찾도록 정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뭐 진짜 뭐 강북에서부터 막 저 밑에까지 다 많은 것을 생각을 아마 하고 이렇게 본인이 고민하면서 정하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가운데 구체적인 사역 계획과 함께 모든 것을 기도하며 진행하도록 했습니다. 비록 더 일찍 못했지만은 저는 이런 과정조차도 주님이 주장하시는 것 속에서 있게 된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런 가운데 앞으로도 이제 주께서 어떻게 인도하실지 저는 계속 한 걸음 한 걸음 나가겠습니다만은 그저 처음부터 끝까지 주께서 우리 중에 계셔서 이 성령과 말씀으로 이끄시는 것을 믿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앞으로 그래서 이제 이 과정에 주께서 우리 이 예배 속에서 특별히 말씀을 통해서 성령과 말씀으로 우리를 이끄실 것인데 그래서 제가 앞으로 짧게는 3~4주 길어지면은 주께서 다른 감동을 주시면 5~6주까지 전해지는 말씀을 전할 텐데 그 말씀을 통해서 이제 결론적으로 우리를 이끄실 거라고 봅니다. 근데 그거 나오면은 이제 바로 이어서 진행을 하도록 이제 하려고 하며 분립을 바로 이어서 너무 시간을 끌지 않고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 모두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오늘부터 전해지는 말씀을 통해서 주께서 그의 영으로 임하셔서 말씀하시는 것을 잘 듣고 반응하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예수 믿는 자들이 교회를 옮기는 것에 대해서 물을 때 한국에서도 옛날도 그랬지만은 호주나 이민교회 같은 데서도 물고 여기 와서도 그렇고 제가 많은 사람들 이제 그런 얘기를 묻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교회를 옮기는 문제를 물을 때 저는 항상 두 가지 이유 정도를 말해왔습니다. 그러니까 명백히 당신이 속한 그 교회가 명백하게 하나님의 진리를 전하지 않는다, 않는 교회. 특히 교리적으로 잘못된 가르침을 말하는 교회가 아니라면은 제가 말하는 두 가지 정도에서나 옮길 수 있습니다라고 제가 말했습니다. 그 하나는 뭐 멀리 뭐 지방으로 이사 간다면 뭐 그건 어쩔 수 없는 것이고 그런 게 말고요. 이동 가능한 곳에서 옮기는 문제에 대해서 제가 두 가지를 얘기했는데 하나는 교회를 세우기 위한 부르심이에요. 그런 부르심이라면은 사역을 위해서 그런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것이라면 그것은 옮길 수 있다. 또 다른 하나는 자기가 현재 교회에서 자신의 영혼이 메말라 죽을 것 같을 때 정말 더 이상 견딜 수 없을 만큼 영혼이 메말라 죽을 것 같을 때는 옮길 수 있지 않겠냐 뭐 이렇게 제가 얘기했습니다. 그 외에는 다른 그 교회 안에서 충돌하고 자기들끼리 뭐 이런 문제, 진리 문제가 아니라 이런 서로 상함과 관계 속에서 이런 문제라면은 그것은 거기서 당신이 씨름을 해야지. 여기서 씨름하지 않고 벗어난다고 해서 해결되느냐. 오히려 당신은 굴절된 상태를 가지고 자기 주도적인 신앙생활을 할 것이다. 저는 말렸습니다. 오히려 현재 그런 그 외의 조건에서는 자기가 있는 교회에서 다름을 받고 주의 도구로 쓰임 받으라라고 제가 항상 권해왔습니다. 그런데 가끔 우리 주변에 보면 이런 일들 할 때 뭐 교회 성도들이나 뭐 사역자들이 교회 갈등하는 사람들에게 쉽게 교회를 옮기라고 권하는 막 야 그래 그러면 그 교회를 옮겨라 뭐 이 교회로 가라 저 교회 가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제가 많이 봤습니다. 저는 많이 혼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뭐라고 하고 많이 했어요. 그리고 심지어 좀 좋은 평판을 가지고 있는 이런 뭐 사역자들 목사들조차도 그런 식으로 권면하는 걸 제가 들었었거든요. 그건 제가 볼 때 성경이 말하는 교회를 모르고 하는 그런 태도이고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결코 성경적이지 않다는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그런 식으로 쉽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그런데 이 두 가지를 놓고 보면은 지금 우리가 구하고 지금 진행하는 이 교회 분리 개척은 첫 번째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바로 교회를 위한 부르심이에요. 저는 이제 그것을 진행하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배경은 이 정도로 하고 우리가 마침내 하려는 교회 분리 개척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내용. 바로 교회의 분립 개척의 어떤 성경적 근거부터 이 시간 좀 이 본문을 통해서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성경적인 근거를 상고하고 뒤이은 시간은 이 근거에 따라 구체적인 내용들을 연결해서 하나씩 하나씩 덧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모든 것을 이루신 구속사적인 성취에 따라서 교회가 세워진 중요한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도행전 2장 내용이죠. 중요한 사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 속에는 앞에 지금 쭉 연결해서 제가 읽은 거잖아요. 우리 그동안에 계속 많이 상고해왔었죠. 이 연결된 이 모든 내용을 볼 때 이 사도행전 2장에서 교회가 처음 이렇게 오순절 사건을 통해서 세워지는 것 속에는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질 때 그 배후에 어떤 역사가 있는지를 말해주는 중요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이 시간에 그것을 이제 주목해서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제 오늘 읽은 말씀을 통해서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질 때 그 배후에 어떤 역사가 있는지 오늘 읽은 말씀을 통해서 보여지나요? 보게 됩니까? 놀랍게도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지는 그 신기하고도 놀라운 역사, 단순히 어떤 단체, 건물에 사람들이 모이는 게 아니라 뭐 이단들도 세워지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진실로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그들이 회심하고 그들로 인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이런 신기하고도 놀라운 역사 배후에는 우리가 이미 읽은 본문에서 보듯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고 거기에 또 함께한 120명의 신자들이 함께 또 연결되어 있죠. 또 그들과 함께 모여서 기도하에 모인 이 120명. 근데 특별히 그들이 앞서서 사역하는 12 사도, 뭐 이런 사람들이 먼저 있고. 그보다 더 중요한 사실은 바로 그 사도들과 그와 함께한 신자들에게 임한 성령이 계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 성령의 임하심을 약속하고 부활 승천하여서 그 모든 역사 속에서 선지자직을 수행하시는 그리스도가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미 이 모든 내용을 그리스도의 선지자직을 상고하면서 얼마 동안 몇 주 동안 상고했습니다. 감사하게도 우리는 그 모든 말씀 이후에 이 교회의 개척에 대한 말씀을 전하게 되어서 너무 이렇게 감사하게 됩니다. 이게 정말 너무나 놀라운 섭리이다. 적절성 있는 타이밍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내용이 가장 연결된 게 우리가 이것을 말하기에 가장 중요한 내용인데 말이죠. 그런데 그동안 여러분들은 이미 충분히 이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교회가 세워지고 지속되는지를 이게 이미 충분히 앞선 말씀을 통해서 들었죠. 곧 그리스도께서 성령과 말씀으로 임하여 사역하시는 것 속에서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들었습니다. 특히 그리스도의 선지자적인 사역을 상고하는 가운데 마지막으로 상고했던 내용을 기억하면은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선지자의 사역을 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또 그 안에서도 선지자의 사역을 행하시고 또 그들로 하여금 선지자로서 살려고 하신 그 내용 그것을 생각하면은 이 교회 개척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이미 우리가 충분히 알게 되는 내용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성령과 말씀으로 선지자적인 사역을 하시는 것 속에서 인도를 받고 그 인도받은 그들은 동시에 그의 선지자로서 사역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여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렇게 세우는 것인데 우리가 지금 이게 분리개척을 하는 것은 바로 그 사역의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교회의 개척을 하면서 우리가 먼저 이제 주목할 것은 우리들이 할 무엇이 아니고요. 교회 분리 개척의 역사 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사역이에요. 그리스도와 그분의 사역입니다. 특히 그것 안에서 그분의 사역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할 수 있는 것이겠죠. 일반적으로 교회 개척을 한다고 하면 이것을 거의 생각지 않고 우리들이 할 무엇을 주로 생각을 합니다. 모든 교회들이 그렇고 당사자들도 그렇죠. 근데 가장 일반적으로는 소위 교회 개척에 뭐 한다 그러면 비전이라고 합니다. 우리 교회는 이런 것이다. 그러면서 뭐 청년들을 상대로 뭘 한다. 또 아니면 무슨 어떤 소외된 사람들을 하겠다. 뭘 하겠다. 우리는 찬양으로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다. 뭘 어떻게 이렇게 그런 것을 나름 비전을 말을 하면서 특별히 복음 전도를 주로 많이 생각을 하죠. 선교적인 차원에서의 무엇을 말을 하게 됩니다. 요즘은 시티 미션이라고 도시 선교라는 것들을 주로 얘기하죠. 근데 분명 그런 것들이 당연히 있어야 됩니다.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이 교회를 개척하는 데서 먼저 생각할 것은 그게 아닙니다. 사실은 따라와야 되지만은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지는 데 있어서 우리가 먼저 주목할 것은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사역을 주목해야 됩니다. 이것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 속에서 모든 것을 갖고 생각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전도든 뭐 선교든 뭐죠? 두잉이 먼저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무엇 이것이 먼저면 안 되는 거죠. 오늘 본문은 그 사실을 잘 말해줍니다.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명백하게 계시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것을 이 사실 이걸 알고 그에 따라서 지금 우리가 하고자 하는 분리개척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 그것을 위해서 다시 이제 본문을 우리가 좀 주목해 보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은 교회가 세워진 것을 생각하면 사도행전 2장에서 사도들이 말씀을 전하여서 3천 명이 회개하여 가지고 그들로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 그런 현상과 결과를 주목하고 그것을 소위 비전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런 것을 머릿속에 그리면서 그런 교회가 앞으로 세워질 것을 그런 역사가 있을 것을 생각하면서 나가자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 나라 방식이 아닙니다. 이 세상 경영 방식이에요. 그건. 이 세상에 잔뼈가 굵어가지고 흔히 우리에서 보고 배운 것들을 가지고 그런 것을 여기에 접목해서 하는 것입니다. 경제 논리인 거죠. 그 같은 놀라운 일, 곧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 사람들이 회심을 하고 그들로 교회가 세워진 것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 나라예요. 전적으로 그분의 일입니다. 그분이 없으면 안 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과 같은 이 내용이 있고 이런 그 그리스도 안에서 이 그런 모든 것들을 갖는 이런 것들은 오늘 본문에서 말한 것 같은 이 내용이 같이 있어서만 가능한 것이고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순서가 중요해요. 순서를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 사도들과 이 120명의 성도들이 나서서 무엇을 해서 있기에 앞서서 주께서 선지자직을 수행하여서 이끄시는 것 속에서 이 놀라운 일이 있게 된 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사도행전 2장의 역사가 있기 전에 우리가 지금 쭉 읽은 대로 누가복음 24장 49절 말씀에 곧 보낼 성령과 함께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1장에서도 우리가 읽었잖아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렇게 했어요. 막 이제 뭐 하면 되겠구나 하면서 막 나서질 않았어요. 자기 무엇으로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기다려라 해서. 성령이 임하시는 것 중에 주님이 하시는 것을 따라서 해라는 거죠. 성령이 임하시는 것 속에서 교회를 세우시는 사역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먼저 그분에 의해서 진행되는 것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교회가 세워지는 것은 자신이 선지자직을 수행하는 것 속에서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준 것입니다. 곧 그가 성령께서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계실 때처럼 주님의 말씀으로 이끄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전하게 하셔서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시고 실행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사도행전에 이제 교회가 세워진 것을 이제 먼저 이런 사실 속에서 보아야만 합니다. 흔히 우리는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된 이 놀라운 역사를 이게 성령의 역사 해가지고 주로 이제 성령에 초점을 많이 둡니다. 거의 다 뭐 성령으로 이게 많이 근데 당연히 그 성령이 중요한 역할을 이제 합니다. 보내셔서 성령을 통해서 이렇게 구체적인 나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과 16장 14장부터 16장에서 말씀하신 것과 부활 중에 부활 후에 이 본문에서 너희는 이 모든 것의 증인이라고 이게 말씀하시고는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낼 것이다라고 하시고 실제로 성령의 임하심 속에서 한 것을 주목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렇게 하신 것 속에서 이 교회가 세워지는 일이 진행됐고 있게 됐다는 것을 주목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 제가 읽었습니다만 1장 1절 이하의 그런 모든 사건이죠. 그 곧 오순절에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여서 이게 어떻게 있게 됐는지 여러분들 그 내용을 우리가 보잖아요. 모두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하신 대로 일어난 일들입니다. 2장 1절 이하의 모든 사건들은. 그리고 제자들이 사도행전 2장 14절 이하에 설교를 한 것도 예수님께서 미리 요한복음 14장에서 14장 26절에서 말씀하신 대로이죠. 곧 보혜사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라고 한 대로 그들은 성령의 감동에 이끌려서 성령께서 그 역사하시는 바를 따라서 생각나게 하시는 놀라운 말씀을 쫙 한 겁니다. 이전에는 생각지도 못한 모습이에요. 특히 예수님은 성령을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희를 고아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라고 함으로써 자신이 성령으로 임하실 것을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자신이 직접 옆에 계신 것 같이 임하셔서 그런 역사를 이전에 하셨던 것 같은 동일한 일을 제자들에게 나타내서 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순절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한 것은 승천하신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그들에게 임하신 것이기도 한 것입니다. 결국 사도행전 2장 37절 우리가 읽었던 37절 이하의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 3천 명이 회개하여 42절부터 47절과 같은 그 교회 공동체를 이룬 것은 그리스도께서 성령과 말씀으로 임하여서 그의 선제적인 사역을 하심으로써 있게 된 거예요. 그러므로 이 교회 분립 개척을 하려는 우리가 이제 이 시간에 주목해야 될 것은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 속에 계신 이분이에요. 이 그리스도입니다. 특히 그의 선지자적인 사역입니다.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정상적으로 교회 개척을 하는 것 속에는 그리스도가 계시고 그가 선지자직을 수행하신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사람들이 거의 생각지 않지만 이게 실제로 있는 거예요. 교회 개척을 하는 우리가 그래서 먼저 생각할 것은 아니 계속 확인하면서 주목할 것은 바로 이겁니다. 그리스도와 그의 사역이에요. 만일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길을 잃게 됩니다. 그리고 길을 잃게 된다 보니까 판단, 결정, 뭐 이런 것들이 자기중심적으로 흘러요. 이기적으로 흘러요. 인위적으로 흘러갑니다. 인간중심적으로 바뀝니다. 기호적으로 바뀝니다. 세상 논리로 바뀌어요. 본성적인 것이 가미가 됩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들의 무엇이 자꾸 이제 노출되겠죠? 우리들의 열심히 뭔가를 하고 내가 이렇게 뭘 하고 뭘 바쳤고 뭘 하고 뭘 내가 이런 열심을 했다는 것들 가지고 나의 의와 행함이 드러나게 되고 사람들에게 집중하게 되고 잘난 사람 더 역량 있는 사람들에게 더 집중하게 되고 그래서 그러다 보면 그들을 더 높이게 되고 칭찬하게 되고 그러면서 서로 어떤 사람은 인정받는 것 못 받는 것 같은 것 때문에 서로 마음이 상하고 상처를 받고 하나님의 영광은 없고 사람의 영광만 드러나는 이런 일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들은 교회 개척 이야기 속에서 그런 모습을 드러낸 얘기들을 많이 들었었는데 그게 다 이유가 뭐냐? 왜 그러느냐라고 했을 때 그것은 다른 무엇보다도 교회 개척을 하는 데 있어서 목사든 그 함께한 사람이든 그들이 그리스도와 그의 사역을 주목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먼저 주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떤 교회는 처음 시작하면서 찬양팀을 잘 운영해야 돼. 여기부터 막 악기부터 비싼 거 준비하고 막 그거부터 뭘 해서 이것부터 잘 해가지고 사람들을 끌어모을 생각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시설을 잘 갖추려고 해요. 앞에 도입 입구부터 확 해가지고 로비부터 화려하게 하려고 하고 사람들을. 그리고 열심히 전도만 하고 전도지부터 해가지고 열심히 전도만 하면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뭔가 열심히 앞으로 잘해서 뭘 할 것만 막 생각합니다. 그렇게 안 시작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자기가 열심히 하면 다 될 거라고. 우리가 뭐 사업합니까? 회사 운영하는 겁니까? 당연히 충성스럽고 열심히 해야 되는데 막 열심히 하니까 이것부터 생각해요. 복음 전도 열심히 하면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런 것들은 결국 길을 잃는 것입니다. 길을 잃은 모습일 수 있어요. 그저 사업적인 것으로 또 우리들이 할 무엇으로 좋게 말하면은 사역적인 차원에서 교회 개척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의 모든 내용을 잘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 읽은 내용을 볼 때 이런 모든 내용 속에 여러분의 눈에는 무엇이 가장 크게 보이시나요? 아주 중요한 내용인데 무엇이 가장 크게 보입니까? 성령이 막 120명의 성도들에게 탁 임해서 막 불이 혀같이 갈라진 게 얼마나 놀라운 순간이에요.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데 성령이 막 각 사람의 머리에 막 불이 임하는 것 같은 이런 장면이 있으면 얼마나 놀라운 순간이에요. 우리는 막 기겁을 할 겁니다. 그게 가장 이런 성령의 체험한 것이 여기서 가장 주목할 내용인가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끄는 겁니까? 사람들이 모두가 다른 말로서 방언을 한 것입니까? 그 말씀을 전했더니 막 3천 명이 회개한 것입니까? 또 사람들이 열심히 모여서 말씀을 듣고 교제하고 막 기뻐하면서 변화된 모습에 반응을 하는 것입니까? 그리고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면서 구원받는 수가 계속 더해지고 계속 뭔가 역동성이 있는 이런 모습인가요? 무엇이 여러분들의 이 오늘 읽은 내용 속에서 눈에 크게 보입니까? 우리 현실 속에서는 제가 지금 언급한 이런 것들이 크게 보입니다. 사실 그것이 크게 안 보이고 그것에 관심하고 거기에 초점을 안 두는 사람이 거의 없죠. 없습니다. 거의 다 거기에 그게 제일 크게 보이고 관심이 큽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분별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미리 말씀하시고 이루시며 행하시는 주님을 봐야 됩니다. 가장 강력한 실체예요. 이분이 미리 말했습니다. 성령을 보내시고 성령과 그의 말씀으로 이 모든 역사를 이루실 것이라고 너희는 거기에 증인으로서 사용해서 거기에 참여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이분을 주목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생각을 안 합니다만 우리는 물리적이고 물질적인 것만 여기에 너무 마음을 씁니다만 이 주님을 보셔야 됩니다. 승천하여서 이것을 그대로 말한 대로 실행하시고 실제 교회가 탄생되도록 이 놀라운 역사를 주도하시는 이분의 역사, 선제적인 사역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절대적이에요. 이것이 결정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무엇을 하는 것에 앞서서 전도 열심히 하고 무엇을 하는 것에 앞서서 교회 개척의 시작과 모든 과정 속에서 그리스도와 그의 사역을 보고 따르고자 해야 되는 것이죠. 저는 어떤 사람이 예수 믿고 나서 자신의 구원을 돌아보면서 알게 되는 이런 것 있잖아요. 여러분도 예수 믿기 전에 몰랐지만 예수 믿고 나서 딱 구원받고 나니까 돌아보니까 이제 알게 되는 게 있잖아요. 아, 하나님이 창세전에 나를 택하셨구나. 그럼 창세전부터 택하셨어요. 이런 일을 위해서 결국 독생자를 보내시고 그분 안에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죄를 완벽하게 사하시는 놀라운 일을 행하셨구나. 그렇게 하시고 그 구원의 역사 속에서 주권적인 은혜를 베푸시고 섭리하시고 나의 삶의 모든 걸 주장하셔서 나를 이끄셨구나. 이런 신비한 구원 역사 배우가 쫙 나중에 알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요, 교회 개척에도 똑같이 나타납니다. 나중에 명확하게 보겠지만은 그런 내용들이 배경에 있다는 것을 결국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나중에 볼 것이 더 선명하게 확인하게 되겠지만 현지 시제로 볼 수 있어야 돼요. 사실은 너무 신비롭고 은혜로운 사실이 이 교회가 태동되는 시작되는 과정에는 배후에 있는 것입니다. 그걸 보고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것이죠. 현재 시대로 그걸 크게 못 느낄 수 있지만은 이미 그 배경에는 하나님의 크신 계획이 있어요. 그리고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먼저 충분하게 모든 근거를 다 하셨습니다. 독생자가 오셔서 죄를 사하시고 구원할 만한 모든 완벽한 근거를 다 마련하셨고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가운데 역사를 진행하시고 연결해서 역사를 주권적으로 은혜로 이끄시면서 하시고 마침내 실행하시는 과정에서도 승천하신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것을 하신 거예요. 성령과 그의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거죠. 그 가운데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하시고 사람들을 이끄시고 이렇게 해서 함께 이런 역사에 동참하게 해서 이런 일을 하게 하시는 이 배후가 다 있는 겁니다. 이게 큰 겁니다. 이 배우가 큰 거예요. 우리는 나타나는 결과를 볼 뿐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이제 돌아보게 되면 우리들이 한 것이 아니구나. 이건 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역사 속에 계셨고 뜻하셨고 마침내 이루시고 여기에 그리스도께서 성령과 말씀으로 놀랍게 우리를 이끄시고 역사하셔서 있게 된 것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현지 시대로 똑같이 있는 거예요, 사실은. 나중에 깨달을 일이지만 현재 시대에 그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묻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런 하나님의 역사, 이런 그분의 사역을, 그리스도의 사역을 알고 믿으시나요? 특히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고 승천하여서 성령과 말씀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주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시고 이끄신 데서 동일하게 이 일을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나요? 우리는 우리들이 할 무엇 이전에 이 주님을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놀라운 역사 속에서 우리가 할 일을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뜻과 앞선 역사, 곧 세상에 구원할 그 그리스도의 구속과 함께 이어서 이 땅에 교회들이 세워지고 이끄시는데 관여하시는 이 그리스도의 선제적인 사역, 이것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 속에서 우리의 교회의 개척을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 이것은 너무 놀라운 얘기예요. 워낙 교회들이 많고 막 이렇게 세워진데 이렇게 많은데 또 세워지나? 이렇게 살 수 있는데 여러분 아니에요. 꼭 그것만은 아닙니다. 구원할 자들이 있어요. 그런데 교회가 세워져서 갖는 이 역동성이 있거든요. 예? 복음을 전하는 역동성. 예, 우리가 교회가 커지면 역동성이 없어요. 사람들이 알아서 오고 조직에 돌아가는 겁니다. 그것에 도취되어 살아가는 건데 필요는 계속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역사 속에서 우리가 교회가 세워진다는 걸 한번 생각하면 이 교회가 분립돼서 개척되는 이것은 너무나 복되고 감사한 일인 것입니다. 그 무엇보다도 주님이 주권자로 계셔서 성령과 말씀으로 이끄셔서 하는 것이기에 안심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대를 품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이 주님을 바라보며 그의 다스림을 받는 가운데 이 새로운 걸음을 내딛는 놀라운 이 은혜의 발걸음이죠. 이런 일을 우리가 이제 참여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직 그분의 인도와 역사만을 바라보면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승귀하신 주님께서 하시는 이 복된 사역을 믿고 그의 인도를 우리가 따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모든 과정에서 그리고 끝까지 조금 괜찮아지니까 이제 그 다음부터는 아니고 주님은 안 보이고 우리가 잘하면 되고 이 사람들이 알아서 다 알아서 할 거라고 큰일 날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분립 개척에 참여하는 것에서 시작에서부터 진행되는 모든 과정 거기서 계속 하나님의 역사 안의 모든 것 속에는 이 주님을 보아야 돼요. 주님의 사역을 주목해야 됩니다. 저는 주께서 이제 우리 앞으로 우리들 안에서 이 여러분들 중에 이제 분립개척에 참여하는 것에서부터 그 이후에 있을 모든 것에서 주께서 성령과 말씀으로 우리를 감화감동하셔서 이끄실 텐데 우리 거기에 함께 참여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식으로든 직접 동참을 하든 기도하면서 어떤 식으로든 말이죠. 우리 중에 누가 가고 또 기도로 보내면서 여기 함께 하는지 뭐 우리가 앞으로 인도를 받아야 되겠습니다만은 일단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뜻하시면서 이루고자 하신 뜻 특히 그것을 위해 자신을 내어주시고 부활승천하신 그리고 지금도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역하시는 주님의 이 행하심에 함께 참여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함으로써 결국 주님의 영광스러운 사역에 동참을 우리가 하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어서 행하시고자 하는 것이기에 우리는 기쁨으로 여기에 참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무 그분이 더욱 우리보다도 더욱 기뻐하시는 역사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것에 참여함으로 우리는 주의 일하심을 보고 또 그의 영광 또한 보게 될 것이고 그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학교의 분립 개척을 하는 이 일과 관련해서 여러분 자신의 본성의 소리보다 또 누군가의 말이나 또 인간적인 그런 얘기에 귀를 기울이기보다는 우리의 구원자요 지금도 선지자직을 수행하시면서 이끄시는 주님을 여러분들이 주목하시고 성령과 말씀으로 각자에게 하시는 말씀을 잘 들으십시오. 저는 우리 중에 계셔서 이 모든 과정에서 선지자직을 행하시면서 우리를 이끄시는 주님의 사역의 완전함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사역 속에서 성령께서 능하게 역사하셔서 이끄실 것 또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이 말씀, 그 믿음을 가지고 이 귀한 역사에 함께하고 기도하고 마음을 같이 하기를 원합니다. 설사 분립되는 교회에 참여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모두가 주님의 이 역사를 믿고 함께 구하면서 마음을 같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이 모든 과정 속에 계셔서 우리 모두가 그 일하시는 주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니, 이 은혜로운 일에 함께 하셔서 우리 모두를 이끄시는 주님으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우리 모두가 기뻐하고 행복하게 되는 그런 결론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은혜에 돌리는 그런 은혜의 시간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주님의 역사가, 그리고 그분에 의한 역사를 우리가 보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이제 기본적으로 앞으로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 진행되는 교회 사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우리의 무엇을 의지하지 말아야 됩니다. 소극적으로 먼저 이것부터 해야 돼요. 우리의 무엇을 의지하지 말아요. 우리의 무엇을 의지하는 순간 여기는 주님이 하시는 것이 다 감추어져요. 이분이 안 보입니다. 이분을 의지하지 않게 돼요. 그러면 이건 전혀 다른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의 무엇을 의지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의 힘과 능력, 사람들의 숫자, 이 정도 있으면 될 것이라는 생각, 우리들의 재력, 우리들의 잘남, 이런 우리들의 무엇을 의지하지 말아야 합니다. 또 어떤 유력자가 있고 없고 이런 것을 자꾸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멋진 건물, 멋진 환경, 좋은 찬양팀, 사람의 마음을 끌는 어떤 시스템과 방법 이런 것들을 의지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 걸 의지하게 되면 주님이 안 보여요. 그리고 주의 역사를 못 보게 됩니다. 이런 다른 것을 우리의 무엇을 의지하는 것이 주님의 일하심을 제한해버려요. 방해합니다. 대신 주께서 성령과 자신의 말씀, 곧 복음으로 영혼을 깨우고 회심케 하고 성령으로 역사하여 세우시는 교회를 보기를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진실로 하시는 이 생명의 역사, 구원의 역사를 보기를 구해야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하여서 이렇게 하신 하나님을 드러내는 결국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결함이 많고 모든 조건이 아니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믿고 이분에게 전적으로 의지하며 나갔을 때 하나님이 결국 하셨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 결론에 있어야지 이것도 있고 우리가 다 했더니 다 해서 우리가 다 해서 이렇게 결과 나왔다. 우리 잔치예요. 우리 높이다 말한 거예요. 큰 교회가 아닙니다. 사업처예요. 사업처. 하나님의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되며 그래서 이 하신 이가 하나님이시다는 것이 결론적으로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교회는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시작에서부터 과정에 그리고 교회가 계속 역사가 일어나고 어떤 좋은 일이 일어나는 그 속에서도 그것은 동일한 것입니다. 그런 역사를 기대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것을 생각만 해도 마음이 설립니다. 어떤 면에서는 그런 설레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 때문에 뭔가 다시 해보고 싶은 마음도 일어날 정도예요. 하나님이 이런 역사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기대를 가지고 참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함께 이런 역사가 있는 교회 설립이 되도록 기도를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공동체를 넘어서서 또 세워지는 교회 속에서 이런 하나님의 능하심과 일하심이 드러나고 생기와 생명력이 드러나고 또 계속 그런 생명이 나타나는 그런 교회가 계속 세워지는 일에 주께서 우리를 계속 사용하시면 좋겠어요. 안 된다, 어렵다, 포스트 모던 시대, 요즘 복음을 안 든다라고 하는 이런 시대에 그렇지 않다. 하나님은 죽지 않았다.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신다. 생명력 있는 역사를 하신다. 사람을 살리신다. 구원하신다는 것을 보고 경험하는 그런 교회가 계속 세워져요. 복음에 의한 이 생명력이 그렇게 묻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렇게 둔하고 무력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 증거되는 일이 있어야 되는 거죠. 주께서 그런 능한 일을 멈추지 않고 이 계기를 통해서 다음으로 지속해 주시기를 구합니다. 그렇게 우리 교회를 사용해 주시기를 구합니다. 여기에 여러분 마음을 같이 하십시오. 설사 거기에 동참을 하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은 이런 이해를 가지고 우리 공동체에 같이 있으면서 기도를 해야 되고 이런 역사가 있기를 구하면서 계속 참여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들이 어느 중에 숫자가 많아지면서 우리들이 서로를 돌아보지도 못하고 교회됨을 갖지도 못하고 우리가 조직에서 움직이고 막 이런 생기를 상실하고 이런 모습은 없는지도 반성을 해봐야 됩니다. 네, 그것을 더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사실 소규모로 시작해서 경험하는 것인데 이런 일을 시작하면서 우리 자신도 다시 반성하고 또 그런 은혜를 다시 경험하기를 구하고 계속 그걸 재생산하는 교회로 우리가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주님의 영광스러운 사역입니다. 승천하신 주께서 하시는 사역입니다. 그분의 영광스러운 사역에 우리가 기도하며 마음을 써서 같이 참여하고 주의 일하심을 보기를 구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